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능력으로 세우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설계를 지시받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단순히 아버지 다윗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그의 통치의 기초였고 영적인 삶의 기초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는 사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성전 건축 사이에 끼어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장과 4장을 보면 같은 성전 건축의 장면인데도 그 사이에 이 왕궁 건축의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이 성전 건축 사이 틈에 끼워서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의 모습은 가만히 살펴보면 성전 건축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예배자였던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를 자신의 거처로까지 확대시켜서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했던,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자신의 왕궁을 성전의 모양과 흡사하게 짓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시고 다스리시는 성전의 그림이 자신의 삶의 그림으로 확대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은 사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렇게 구별된 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의 일터와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이고 또한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어서 쭉 살펴보면요, 약간은 불안한 조합이 느껴집니다. 7장 8절을 보면 솔로몬의 왕궁 이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혼인을 선택한 이 혼인한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솔로몬은 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전략을 선택한 이 정책이 사실 후에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줄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극적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의 혼인을 통해서 솔로몬은 후에 결국 이방신까지 성전에 들이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긴장감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좀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히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히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과부의 남편은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의 이 해안 지방 쪽에 붙어 있던 이방인들이 살던 이쪽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히람은 이제 혼혈이었죠. 혼혈. 당시에로 따지자면 이제 혼혈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당시에는 이 놋 기술, 굴이나 청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놋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가 이스라엘에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성전의 물건들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바로 이 놋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로 왕에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역대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두로 왕에서부터 이제 아마 얘기를 듣고 솔로몬은 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히람이라는 존재를 데리고 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 있으면서도 그 이방인들의 타고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약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솔로몬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을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선택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런 이방인을 선택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일 자체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왕궁 건축을 중간에 끼워서 그리고 따로 야긴과 보아스와 히람의 일을 뒤쪽으로 붙여서 설명한 것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성전, 그 다음에 왕궁 건축, 그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접촉하고 경계선에서 만나야 할 그 누군가와의 사실은 삶의 현장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이 세 가지의 그림을 이어서 의도한 그림은 성전에서 왕궁으로, 그리고 왕궁에서 세상과 만나는 경계선까지 거룩함과 구별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일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솔로몬과 히람을 통해서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번제물을 씻거나 제사하는 이들의 몸을 씻는 이 놋바다, 이걸 만들었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기둥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물을 보면요, 각각 하나의 기둥이 총 길이가 17.5m 정도 되고요, 그 위에로는 이 성류가 200개 정도의 형상이 둥근 공의 모양에 붙어있는 모양의 길이가 약 2.5m, 그다음 그 위에 백합화 모양의 장식이 2m로 구성되어서 총 17.5m의 길이로 기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류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의 의미를 보여줬다고 해요. 풍요로움, 그리고 약간 신적인 의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힘과 영광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놋바다는 둘레의 길이가 약 13.5m이고 높이는 2.25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22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물 항아리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12마리의 소를 바깥을 향하게 위치한 다음에 동서남북 3마리씩 이렇게 사각형으로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이 의미를 어떤 혹자는, 이 신학자는 설명하기를 출애굽할 때 아론이 만들었던 이 소의 우상, 그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 대한 상징을 그 건축물 안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밑에 있는 단계로서의 어떤 이방신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이제 놋바다 밑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놋바다의 이 제작의 여러 가지 그림 안에는 당시 여러 문화가 실제로 그 안에 반영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적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는 실제적으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건축물은 다 완성이, 외곽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건축물을 떠받치지 않고 그 앞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앞에 세워놓은 장식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놋 기둥은 그 가운데가 비어 있었다고 해요. 왜 기둥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기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성전의 이름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죠. 마치 우리 교회 세 가지의 사실 핵심 비전이 있는 것처럼, 사명이 있는 것처럼, 사실 성전의 이름이죠. 성전의 이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능력으로 세울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결코 우리의 완전한 조건을 보고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전의 이 기구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정황과 그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히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다 가졌지만 또한 동시에 두로의 최고의 기술을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장인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히람이란 존재를 발견한 것 또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옷도 다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다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히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완전한 조건과 상황 안에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조건과 상황에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교회된 몸,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뤄가기 위해서는 히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긴장감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사실은 그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열강과의 이해관계를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의 왕국은 무너져 내리고 사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실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실제적인 성전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로의 문화에 흡수돼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후손인 아합 왕 때는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결국은 8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그 땅 가운데 두고 사실 이 성전이 완전한 이방인의 신전이 되는 거죠. 이방신의 신전으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불안함 속에 이 불안감,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왜 나를 이런 긴장감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뭔가 예수를 믿지만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그림 안에서 조합되지 않는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오늘 야긴과 보아스가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이 첫 번째 긴장에 대한 해답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 여러분, 이 제목, 이 이름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예배자의 삶에도 우리의 입구의 현관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리라는 그 의미.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의 이 문장 안에는요, 사실은 이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과거형도 아니고요, 완료형도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어떤 통치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형의 이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비록 사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하나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의 능력으로 결국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것을 기대하지 못한 채 결국은 멸망하고 나라의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죠. 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예언과 같은 이 고백이 사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내가 이 전 안에서만 머물고 싶은 이 갈등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긴장감 속에서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솔로몬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노바다에 담긴 물이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크기와 양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설명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 죄와 사실 그 크기만큼 사실 우리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단의 물두멍에 담긴 물이었다는 것이죠. 노바다 안에 담긴 물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는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겁니까?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함으로, 피 흘리지 않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법칙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칙이 또한 히람의 지혜를 찾는 이 솔로몬의 법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룩한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지만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를 덮고 있냐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함께 이뤄갈 히람 같은 존재는 내 주위에 누구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 파도디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한 히람 같은 존재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의 능력으로 세우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루 호흡하며 살아가야 할 현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일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온전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세울 것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솔로몬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세상 속이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 넘어설 수 없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건...